사도행전을 우리가 12장인데요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우리 또 다이나믹한 우리 공목사님이 이제 맡아서 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내시고 또 그리고 와서 더 크게 또 충전받고 또 차지되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걸 또 배우고 깨닫고 그러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크게 여기 한 네 단원으로 네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25절까지인데 1절부터 5절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투옥되는 감옥서에 갇혀지는 이제 그런 사건이 1절부터 5절에 있고 그다음에 6절부터 19절에는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이제 천사가 가가지고 그를 끄집어내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그 천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천사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서부터 24절에 헤롯 왕의 헤롯 안티파스의 그 죽음이 여기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25절은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게 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1절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자, 여기 지금 헤롯 왕이 이제 거기 점점 흥왕해지는 더 커지는 그 예루살렘의 크리스천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 교회 중에 리더를 몇 명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아주 그 미리 작정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 제일 그 목소리가 큰 이 사도 야고보를 택했습니다. 그 야고보가 바로 여기서 지금 그 요한의 형이에요. 요한의 형. 그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그들이 아마 성질이 굉장히 아주 그 괄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런 별명도 그렇게 지었었는데 그 요한의 형, 그 야고보, 제임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근데 그 야코프를 이제 붙잡아서 칼로 이제 목을 쳐서 죽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잔인한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그 본때를 보이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더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그래서 감옥소에다가 가둡니다. 근데 왜 그때 다들 그 붙잡히게 되느냐 하면 그때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내는 이 그 유월절 하고 같은 그 절기 기간이에요. 무교절이면은 이제 그 히브르 말로 니산월 이제 14일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유월절 전난 저녁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래서 약 7일 동안 21일까지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때 잡히셔서 그래서 이 유월절이 굉장히 깊은데 그 유월절이 그만큼 중요하고 뜻이 깊은데 그 유월절 때 사도들이 모이고 교인들이 모이니까 그때를 이제 타겟으로 잡아서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잡아서 그 가두는 방법이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4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교절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베드로를 딱 잡아서, 이게 베드로가 위험 인물이고 또 기적들도 행하고 그러니까 이걸 꼭 붙잡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거기, 군인을 거기다 몇 명을 거기다가 지금 뺑돌을 싸게 했습니까? 16명의 네식 네파에. 왜 지금 왜 네식 네파냐? 이게 무슨 소리냐? 한 사람 때문에 그러냐? 그 당시에 중범죄는 중범인 사람은 그 로마 군인들을 데려와가지고 한 사람의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가 뭔지 알죠? 발에다가 이제 족쇄라고죠. 족쇄를 채우고 그 다음에 한쪽 발에서 그 다음에 체인을 해가지고 파수꾼의 발에다가 또 채워요. 그 다음에 왼쪽 발도 마찬가지고 오른쪽 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죄수가 같이 옆에 두 명이 옆에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두 명은 이제 문 바깥에서 또 기다리고 있죠.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을 보는데 네 명이 있어요. 근데 왜 또 네 명이 또 있느냐? 밤새도록 하는데, 밤새도록 이 시간을 12시간을 4수로 나눠서 3시간씩 교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3시간마다 와서 이제 그 이 착고를 다 풀르고 또 다시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16명의 그 군졸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걸 꼭 붙잡고 있고 이제 거기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 참 아주 하나님한테 큰 나중에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Deuteronomy, 뭐죠? 신명기, 예. 신명기 그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2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쭉 나오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 16절서부터 나머지 65절까지는 전부 다 저주예요. 하나님도 저주를 합니다. 근데 저주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택한 사람들에게. 근데 그 저주 내용을 쭉 보면은 무서울 정도로 저주해요. 근데 그 저주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빌로니아를 붙잡혀 갔을 때 그때에도 이루어졌지만은 또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다 망할 때에도 그때 같이 거기서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차 대전 바로 직전에 홀로코스트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이상을 죽인 그 죽인 내용들들의 description, 묘사가 거기 그 신명기 28장 저주에 쫙 다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순종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거를 적어놨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또 그렇습니다. 또 그래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신명기 28장 저주가 마지막 때 또 임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이걸 기뻐했다고 했어요.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도를 붙잡힌 것을 기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중보 기도입니다. 그 교회의 리더가 한 사람이 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같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이 교회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주 아이러니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6절을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군인 둘 틈에 끼어서 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바깥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래서 두 명이 베드로 옆에 또 두 명이 바깥에서 이제 감옥소를 지킵니다. 그런데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일으켜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야, 이거 아주 멋있는 그 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그 내용이 예, 나옵니다. 체인에 이렇게 발과 이렇게 손이 매여서 있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근데 그 천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이제 빛이 같이 옵니다. 빛이 같이 나요. 그런데 그 빛을 베드로만 봐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옆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체인을 메고서 옆에 지금 그 병정 둘이서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베드로에게 툭툭 치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동시에 그 쇠로다가 그 아주 꽉 쪼맸던 그 착고 그 이 락 그 술술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프리맨이 됐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이제 감옥서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발과 이 손에 착고를 쳤으니까 체인이 매였으니까 이 유대인들 이 그 통옷 같은 거 있죠. 통짜 옷을 입고 이제 어디 움직이려면 이 겉에 이 벨트를 매죠. 그 벨트를 매고 그다음에 이제 신을 신고 그러는데 지금 뭐 감옥서에 붙잡혔으니까 이거 다 풀어 버리고 또 그리고 이거 있으면은 이걸 그 무기를 쓸 테니까 목을 매고 그럴 테니까 이걸 다 빼 버린 모양이에요. 그리고 신도 다 뺐고 그래서 이제 다시 천사가 이제 벨트를 매고 신을 신어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제는 그 위에 이제 그 위에 멘틀 같은 거가 있어요. 그것을 또 입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정신없이 그냥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빛 가운데에서 있는 천사와 그다음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의 하는 일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 같더라. 베드로가 좀 약간 영적으로 그건 센시티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나 같았습니다. 나 같은 것 같아요. 나 같이. 그래서 그 먼저번에도 그 하늘에서 이 그 보자기 같은 이 그 이것이 쭉 내려오면서 이것을 먹으라 그랬을 때 예, 못 먹겠습니다. 라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고 한 걸 네가 더럽다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서 오히려 그 베드로에게 핀찬을 주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그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하나님에게서 오신 건지 아닌지 내가 잘못 본 건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못 먹겠다고 이렇게 그 반대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지금 참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몸을 꼬집어서 내가 이게 환상을 보는 거가 꿈인가 생신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그를 보고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남에 천사가 곧 떠나더라.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천사가 같이 오면은 아무리 단단하게 그 아주 완전한 그 시큐리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러한 죄일 속에 집어넣어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런 책 보셨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 중국 사람 헤븐리 맨이라고 하는 그거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 사람이 76일인가 78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완전히 그냥 아주 그 사람 모양이 아니죠. 몰골이 그 40일 금식을 해도 그건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76일 78일을 금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렇게 얻어맞고 뼈가 다 부서지고 걷지를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다 완전히 다 도로 회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따라가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그 중국에도 가장 중범죄를 다루는 곳은 아주 맥시멈 시큐리티가 되어 있는 철문을 네 개를 이제 그 거쳐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감옥소에 이 그 유엔 형제를 집어넣었었는데 그런데 그냥 순종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그냥 순종하고 나왔더니 앞에 섰더니 철문이 스르르 열리고 또 그 다음에 나갔더니 그 다음 또 철문이 또 스르르 열리고 그 물론 그 모니터가 이게 CCTV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거기에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몰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 문까지 쫙 나왔더니 앞에 택시가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렇게 해요. 지금 여기 베드로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정말 비몽사몽 간에 맥스멈 시큐리티 자기에게 4명씩 16명이 달려붙어 있는 것을 그냥 완전히 잠재워놓고 그리고 베드로 혼자서 쫙쫙 걸어가고 앞에 빛으로 천사가 앞에 인도하면서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에 보면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을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예. 천사가 하는 일은 베드로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으로 천사의 일은 끝났어요. 그래서 천사는 자기 일의 그 어사인먼트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싹 거기서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이제 그때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정신이 들어서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생각이냐. 주께서 그의 천사, 이게 그의 천사가 누굽니까? 누구의 천사? 아니에요. 베드로의 천사예요. His angel이에요. 베드로의 천사. 그 베드로의 천사가 그게 바로 보호하는 천사예요. 지금 우리 여기 저 신이 오고 에스더 오고 성결이 오고 성건이에게 그 천사들이 그 보호 천사를 보여줘. 바로 그거예요. Guardian Angel이라고 하는 Guardian Angel. 이 성경에는 이 보호 천사들의 이야기가 꽤 여러 번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번 아주 기회에 확실하게 이걸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입니다.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라.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 천사들이 계속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본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가디언 엔젤들이에요. 예? 또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제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그 천사들의 하는 역할, 즉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거듭난 크리스천들을 섬기라고 서브하는 그러한 영 하나님의 엔젤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부리는 영이라고 그러죠. 부리는 영. 이 그 ministering spirit, ministering spirit. 이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를 내가 그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보면은 어느 때 천사가 기뻐하고 어느 때 슬퍼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그 사도행전 지금 그 12장에서 그의 천사 베드로의 천사가 와서 그를 구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천사가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가지고 와서 지금 베드로를 거기서 끄집어냈습니다. 예, 물론 내가 천사를 내가 명령을 해서 천사를 불러서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천사의 하는 그 역할이 우리가 한번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은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천사의 하는 그 일 그 역할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키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감싸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 부자는 죽었는데 천사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그래서 그 영혼을 데려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끔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듣고 확인을 합니다. 대개 임종이 가까우면은 죽을 때가 되면은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그리고 데려갈 준비를 하고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위에서 이제 그 임종 예배를 드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이제 임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귀신하고 천사하고 같이 와서 양쪽에서 쫙 보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못 가느냐.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마귀가 와서 데려가요. 이거 굉장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많은 저도 그거를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 그 먼 친척 볼 때는 할머니가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가 그러다가 병원에서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연락하는 그 가까운 친척에게 연락이 끊겨져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저는 그때 믿지도 않을 때요. 오래전인데 그 목사님 오셔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아주 벌벌벌벌 떨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더니 몸이 얼굴이 편안해져요. 그게 뭐냐. 옆에서 지금 귀신이 데려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오셔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찬송을 하고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 천사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친척 되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몇 달을 더 사시면서 이제 그때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 그 아들들 따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 옆에서 복음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 그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붙들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옆에서 증거를 해줘야 돼요. 특별히 그 코마에 있는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도 청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다 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손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계속 옆에다가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틀어주고 하면은 그러면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해주면은 그러면 그냥 병원에다가 맡겨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 나중에 그 귀신이 와서 데려갑니다. 특별히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임종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 집안에서 누가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뭐 젊은 사람이라도 정말 그 마지막 때 예, 그 임종을 당했을 때 그때 예, 당황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당사자가 그 환자가 내가 혼자 있을 적에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옮겨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중간에서 이거를 얘가 그 준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들리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가상 7연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아버지에게 모든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가는데 그것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걸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걸 아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래서 그 악한 마귀가 그 중간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천사를 우리가 미니스트리 할 수 있는 그 부리는 영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우리 아이들처럼 이제 보면서 아주 내가 외롭지 않고 그리고 기쁘게 같이 예,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죠.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있는데 그런데 내가 천사에게다 대고서 서로 말을 주고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딴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분명히 천사가 옆에 있으면서 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엑사이트한 거예요. 이게 아주 완전히 슈퍼내추럴한 건데 그거를 내가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같이 이 그 나의 그 천사, 나의 그 가디언 엔젤을 같이 내가 붙잡고 그리고 같이 동행한다는 거는 이건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용하면은 그러면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이건 남들이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 천사하고 못 쟀다는 얘기 못 들어요. 또 알라들 뭐 무슨 뭐 모하메드를 하는 사람들이 천사들을 뭐 대동하고 했다는 얘기 그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에게만 이 본어겐 크리스천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왜 우리가 이것을 그걸 사용하고 엔조이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또 하나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우리 교회 천사예요. 교회 천사. 그 교회 천사는 우리 계시록 1장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죠. 우리 교회 천사를 신이가 봤다 그러죠. 예. 요한 계시록 1장 그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천사가 있어요. 그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제 여기는 지금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진 교회는 성령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면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사가 여기서 지금 양쪽 문에서 두 천사씩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하면은 그런 천사도 슬퍼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인격체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잘 모셔드리지 못하면은 그러면 성령님이 그대로 무시당하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떠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과 천사들을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잘 모셔드리고 내가 간절히 소망을 하고 또 간절히 원하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내가 소원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깨닫고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나를 와서 내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래서 나를 이제 그 헤롯의 그 손에서부터 또 유대 백성의 그 기뻐하던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하고서 이제 베드로가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 지금 마가 요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그 로마식 그 마커스라고 하는 그 이 로마식 라틴 말이고 그다음에 그 요한은 그 유대 말이죠. 똑같은 마크 존 마크라고 그러는데 그 바로 120 문도들이 모여서 그 성령 받으려고 모였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 그 마가의 다락방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사실 베드로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줄은 몰랐죠. 하여튼 그곳에 가면은 되겠지 하고 이제 그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사가 그쪽으로 거기까지도 인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 밤중에 나왔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제 대문을 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감옥소에서부터 나온 곳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그 걸어간 것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감옥소에서 빠져나온 것도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 추측컨대 아마 미드나잇이 밤 12시가 훨씬 넘어서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깊은 잠에 그 옆에 있는 그 옥졸들이 파수꾼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그 추측을 하면은 밤 12시가 훨씬 넘어서 이제 천사가 와서 그를 이제 그 끄집어내서 데리고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걸 걸어왔으니까 시간이 더 지났겠죠. 그런데 그 이 마가의 그 집에 갔더니 그때까지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는 거. 예. 그러니까 밤에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 중보 기도를. 그 중보 기도 했을 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지금 여종이죠. 로데라는 그 말은 헬라 말로 로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로즈라고 하는 그 이름 많죠. 그 스페니시로 로즈라고 하는 그런 여자애들 이름이 많은데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영접하러 밤중에 나왔습니다. 한신지 두신지 모르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엑사이트해가지고 베드로 목소리를 듣고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다 베드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내가 밤중에 돼서 잠을 못 자니까 미쳤구나 하고 이제 오히려 그 여자아이를 이제 나무랍니다. 그랬더니 그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여기서도 천사가 또 나옵니다. 그의 천사 베드로의 천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사들이 있는 것을 이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에 아니었었다면은 그러면은 베드로의 천사가 대신 왔을 거라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계속 두드립니다. 또 안에서는 계속 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는 것을 아마 여기서 좋은 example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물론, 문을 열어줘서 이제 그것이 그 확인이 됐지만은 그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끝이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 example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한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는데 하여튼 우리 그 교회 리더인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꺼내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그때까지 기도를 해서 그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그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가서 얘기하는 소리도 잘 못 들었죠. 나중에 계속해서 자꾸 시끄럽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바깥에서 또 문 두드릴 소리 나니까 나가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베드로를 보고서 놀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보 기도에 그 응답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열어놓고 베드로를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하더라. 여기 야고보는 죽었는데 왜 또 야고보가 나오냐. 여기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 또 한 번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이제 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게 제일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또 야고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말고 이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의 그 사도가 됐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죠. 이제 다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돼서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이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미니스트리는 여기서 일단 끝납니다. 물론 이제 15장에 잠깐 나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가 다시 한번 그 테스트모니를 짧게 하지만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사역은 그 미니스트리는 일단 그 12장 17절로서 베드로의 미니스트리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보죠.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18절에 날이 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그러고 나서 이제 날이 샜습니다. 아침 6시나 7시 됐겠죠. 그때 봤더니 옥문이 열려 있고 그다음에 그 착고를 같이 찼던 옥졸들은 그 군사들은 그걸 그때서야 베드로가 도망간 것을 알았죠.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라고 명했습니다. 예, 파수꾼들을 죽여 몇 명을 죽입니까? 16명을 죽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잔인한 그 왕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6명의 그 군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이니까 받아서 죽여야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참 죄도 없이 그냥 16명이 로마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원래 그 헤롯이 자기가 있는 곳이 그 가이사라 쪽에 예루살렘 쪽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빌라도가 거기에 그 컨트롤을 하고 있었고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가이사라가 사실은 그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그 지중해 바로 옆에 그 지금 텔아비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있는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도 그 옛날 그 궁 헤롯 궁의 그 흔적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기 그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거기서 이제 그 연설을 했던 그 바로 그 이 원형 경기장 엠피티어라고 하죠. 그 거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2007년에 거기 갔을 때 그 가이사라 거기 그 원형 경기장에서 누가 노래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 그 에코하고 그다음에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 이거를 확인을 누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어떤 그 같이 갔던 미국 친구가 노래를 했더니 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라. 그 당시 뭐 PA 시스템도 없고 그냥 육성으로 하는데 잘 들렸어요. 여기 지금 왜 그것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그 20절에 보면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오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솜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증한지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게 머리 쓰는 게 달립니다. 그 20절서부터 이제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그렇게 이제 머리를 써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러서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을 효유한대. 여기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역사를 쓴 그 요세푸스나 또 이게 외경 그 마카비서에 보면은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 황제 로마의 황제 그 클라우디우스의 생일이 8월 1일인데 그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이제 온 백성들을 거기에 그 원형 경기장에 불러 모아서 그들을 이제 그 위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나가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에코 사운드나 모든 그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 소리가 잘 들리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했더니 이것은 신의 소리라.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느니라.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건이 23절에 나오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곧 친히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서 죽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 마가비서 그 외경에 보면은 second Maccabean 그 chapter 9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인해서 배에서 갑자기 그 벌레들이 일어나고 몸에서는 악취가 나서 그의 모든 군대들이 코를 찔렀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자기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아주 그 스피커 소리처럼 그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것은 정말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다 가르쳐가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자기가 영광을 다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쫙 쳐서 죽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세요. 이 똑같은 케이스가 그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전에 알았던 그 캄보디아 목사가 한 분이 계세요. 반디 프록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이 사람이 자기 옛날에 그 불교를 열심히 믿는 그러한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살기가 힘들어서 타일랜드로 도망쳐 나와 가지고 타일랜드 그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참 그 아주 그 곡절이 많고 그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 자기 아들하고 그 부인하고 딸들은 캄보디아에 남겨놓고 자기 아들하고 그 이제 남자만 거기서 다 붙잡아 가니까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타일랜드 나왔는데 그 아들이 그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그 불란서 말을 씁니다. 불란서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건 이 불란서로 프랑스로 이민 가는 것이 가장 큰 자기네들의 그 소원이에요. 마치 그 그 다른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기를 원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자기 아들도 자기가 아마 그 불란서 말을 했던 모양. 그래서 이민을 가려고 이제 거기 있는 젊은 친구들을 오래된 것을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지 왜 불란서로 혼자서 빠져가려고 하냐 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냥 홧김에 칼로 다 아들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너무 홧김에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그 감옥소 안, 그 수용소 안에서 그랬으니까 죽은 그 시체를 보고서 자기도 너무 당황하니까 그 칼로 다 자기도 찔러서 죽었어요. 자기도. 그런데 얼마 후에 정신을 차렸더니 자기는 죽지 않고 그냥 아들만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그냥 침대 시트로 둘둘 싸서 한 구석에다 몰아넣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서 있는데 그런데 계속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죽지 않고 아프니까 이제 일어나서 정신이 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부다밖에 없으니까 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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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가를 아무리 외쳐도 대응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타일랜드 그 수용소에 그 난민 수용소에 그때 그 카나다 그 선교사들이 거기 와서 너희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기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예수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자기가 그 불교 그 부다를 찾아도 소식이 없으니까 몸은 아프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를 불러봤어요. 예수 당신이 있으면 나 아픈 걸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같은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 고쳤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만디 프록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을 와가지고 참 기적 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다음에 다시 자기가 그 캄보디아에 가서 자기의 그 부인과 그다음에 자기 딸들과 거기에 친척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예수를 전해야겠다라고 가서 그때 그 자기 아저씨에게 갔었는데 아저씨가 거기에 가장 큰 승려의 그 책임자였었어요. 아마 주지승쯤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주지승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랬더니 네가 오래간만에 와서 더욱더 열심히 불교를 믿는 줄 알았더니 네가 딴 이방신을 신고 갔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면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다라고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욕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막 불경한 그런 걸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니까 그 몸에서 갑자기 여기 똑같이 그냥 쓰러지면서 배에서 그냥 벌레가 막 나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그 징그러운 것을 자기가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것이 똑같이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두려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성경을 이 사람이 뉴욕에 있는 거기 그 미국 신학교에서 제니터를 하면서 그러면서 틈만 나는 대로 자기가 그 성경을 읽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뭐 5년 동안에 70몇 번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틈만 나면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거를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 삼촌에게 그것이 임할 줄은 몰랐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한 것이 나는데 하여튼 정말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그렇게 도둑질해가지고 가로채서 그래서 자기가 이런 영광을 받으면은 그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이렇게 치신다면은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내가 자랑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도와주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 16장 13절에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심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그는 지금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그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리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그 병원에서 또 그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어서 우리가 낫죠. 그래서 우리가 낫을 때 이것을 보통 얘기해서 어느 약을 먹었더니 내가 낫더라 라고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궁극적인 영광이 예수님에게 돌아가게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약회사하고 그다음에 그 의사에게 영광을 우리가 다 돌리면은 그러면은 그 피조물에게 예, 그것이 다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인도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항상 그 머릿속에 내가 누구에게 영광을 드리는가, 누구에게 크레딧을 드리는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주 엄청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다음에 이제 톤이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갑자기 이제 그 헤롯 왕이 죽고 났더니 헤롯 안티파스가 죽고 났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가더라.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죠? 닥터 루크가 썼는데 이 닥터 루크가 똑같은 얘기를 6장 7절에서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곱 집사를 택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해지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베소서 교회에서 사도행전 19장 거기 20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마술쟁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예, 지금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퍼져나간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택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흥왕해지더라 하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거는 사도행전 11장 30절에서 이제 스토리가 계속이 되는 거죠. 11장 30절에서 이제 부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큰 그 기근이 들어서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11장 30절에 보면은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제 그 부조를 모아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는 그 일이 그 12장 제일 끝에 와서 이제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돕는 일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존 마크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하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야고보가 죽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난 이것을 여기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이제 그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면서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준비가 여기서 이제 준비가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이 여기서 이제 끝나죠. 왜 베드로의 그 일이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퀘션 마크로 이게 그걸 던지고 같이 우리 한번 의논을 해보자, 한번 참고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의 미니스트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만 나타나고 베드로는 끝났어요. 물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자기네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 나름대로 제가 이것을 그걸 이렇게 그 읽으면서 그 깨달은 건데 사도행전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죠. 그렇죠? 성령님은 그 하나님하고 똑같고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그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이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거기에 그 성령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러면 성령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베드로나 사울이나 바울이나 다 조연입니다. 조연. 그 주연인 성령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 성령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렸어요. 우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 사도행전 29장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든 것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내가 엑스트라로서 거기에 어떻게 내가 성령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느냐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보기에 베드로는 그 여러 가지로 이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걸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그 예루살렘 당회에서 그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설명을 했지만은 자기가 그것을 강하게 이끌고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바톤이 이제 사울에게 바울에게 이제 넘어갔습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전도하는 빛으로 하나님 처음부터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나중에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그다음에 이제 저 그 지금 터키 북쪽에 있는 그 갑바도시아서부터 이제 그 북쪽에 에이시아 마이너 그쪽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것을 봅니다. 여기 그 사도행전 이 자체 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이제 매일 찬송하고 기적을 베풀고 하는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시작은 거기서 됐지만은 성령께서는 더 계속해서 불을 받쳐서 나가는 그거를 원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그것이 연속됩니다. 그 웨일스 지방의 그 성령의 그 대부흥의 운동이라 했을 적에 에반 로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 기도를 오랫동안 물론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술집들이 문을 닫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소방서에서 술집들에서 그 젊은 청년 24살밖에 안 되는 그 에반 로버스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들을 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그렇게 성령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자기가 몸이 이제 그 힘들어서 아파서 그래서 에반 로버스가 이제 휴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휴양을 하는 거를 누구한테 가서 했냐면 그 제시 펜 루이스라고 하는 그 책 많이 쓴 사람 있죠. 그 사람 집에 가서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에반 로버스에게 다른 면으로 불어넣어줬어요. 네가 부흥도 좋지만은 그 십자가를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 내가 그렇게 빨리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를 이거를 그만두고 이제 내가 죽는 거 가만히 있는 거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에반 로버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그 불덩어리를 그냥 그대로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그 자기가 몸이 회복되는 동안에 그런 얘기만 계속 들었더니 그 다음서부터 성령이 떠났어요. 바로 고해 그게 1906년이었었는데 1905년 6년이었었는데 그때 에반 로버스가 그 웨일스 지방과 그다음에 영국 전체에 불을 붙인 것이 거기서 딱 스톱이 되니까 그것이 여기로 왔어요. 로스앤젤레스 그 아주사 스트리트 그곳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바톤이 이어받은 겁니다. 이게 초점이 뭐냐 하면은 성령에 예민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무브먼트 그 플로우에 같이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주인공은 항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내가 거기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옆에 사람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게 그 방향이 물론 그 십자가의 도가 그게 절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플로우를 그걸 벗어나서 자꾸 지금 딴 데 가서 있으면은 그다음에 성령이 그걸 다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반 로버스가 거기서 떠나고 나중에 다시 그가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웨일스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맹랭해요. 한 사람도 그 다음서부터 다시 컨버트 되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다 하세요. 성령이 떠나시면은 물거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서 그 깨닫고 언제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 이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따라가는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괜히 내가 그냥 내가 아이디어를 있어가지고서 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면은 전혀 이상한 데로 딴 데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은 거기서 끝이 나요.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다시 좀 이방인에게 돌아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 그런 사역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바울이 왔을 때 자기 그 눈치가 보여서 슬그머니 거기서 피해서 나온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오히려 사도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참 멋있는 내용인데 전도사가 그 담임 목사한테 이제 막 야단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베드로가 그래도 그릇이 크니까 자기가 그 책망을 달게 받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그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이방에 대한 그 뜻을 다시 깨닫고 그리고 큰 이제 그 인내와 시련과 그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문도와 같이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교회를 부흥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만족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높여 드니까 그거로 보고 그냥 거기서 끝냈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와 또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 이방인에게도 또 그 백부장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자기가 그 다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 그것을 확실하게 그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이걸 예루살렘 교회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 하는 걸 하지 결국 못하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그 대드라마에서 그 사도행전에서는 여기서 미니스트리가 끝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부르심엔 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계속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 센시티브하게 성령님의 부르심에 내가 그것을 깨닫고 반응하고 그다음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의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저녁에 참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위대하고 또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참 미치지 못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그 포커스가 주님에게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 앞에 예민하게 우리가 그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바꿔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영으로 예민하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궁극적으로 많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